사사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가나안 정복과 왕정의 확립기 사이인 주전 1200년에서 1050년경 약 150여 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불안정했던 시기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왕이란 존재가 있지 않았죠. 왕을 대신해서 사사라고 불리는 카리스마를 지닌 리더들이 통치하였던 시기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사사는 족장과 지도자, 재판관,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반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셔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렇게 사사기의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심판과 구원의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문학 장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에 해당됩니다. 역사서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설득하거나 감상을 전달하는 데 그 목적에 있지 않습니다. 독자들의 마음에 주관적인 마음에 드냐 안 드냐의 선호도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역사서라는 것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감정을 배제한 채 담담하게 사실, 즉 팩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의 후손들에게 모든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으며 또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고백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경우에는 축복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경우에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사항이 사사기에서 그들에게 현실로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가 한결같이 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적들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사기의 기록 목적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비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어떠세요? 사사기를 읽으면 이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 사사기가 전달해주는 것은 역사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사기의 기록 목적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 얼마나 큰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정말 한심한 존재이구나, 죄는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목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 선택하며 판단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기록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사사기를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 역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정황들 가운데서 도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무거운 현실 가운데 신앙 가운데 우리가 부딪힐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사기는 실패의 자리, 즉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판단과 결정과 끈기와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비록 우리가 지금은 넘어졌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다시 고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방 원주민들과 야합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고 끊임없는 고난이 그들의 삶 가운데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실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했다 고백했던 것도 지나간 과거의 고백일 뿐이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 성경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반복되는 인간의 실패를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 실패를 거듭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실패의 문제가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결코 우리가 걷고 있는 신앙 역시 쉽지 않다라는 것을,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명분이나 개념으로 우리에게 신앙을 교육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컨텍스트를 통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독일어로 시짐 레벤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저항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두신다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눈으로 듣고, 우리가 몸소 겪게 하셔서 그 뜻을 실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기적을 주었고, 너희가 출애굽을 하였고,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든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얻었지만 너희는 그 얻은 영광을 가지고 다른 곳에 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하심이 역사를 통해 드러난다라고 사사기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의 시대, 아주 먼 수천 년 전의 그 시대가 끝이 아니라 오늘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이러한 믿음의 경주 가운데 날마다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상황 속에서 지켜나가도록 우리 역시 부르심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어떤 것이죠? 그들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예, 사사기에 와서 변화된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원래 출애굽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하셔서 이들을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반석이 솟구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유인들이 약속의 땅에 와서 이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 살겠습니다라고 그들이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선택을 두고 방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존재 역시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너희는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과 보혈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영광을 돌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의 그 흐름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언약과 명령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에 대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언약을 베푸셨고 너희에게 기적을 주셨고 너희 삶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전하는 책망과 저주의 선언을 듣게 되자마자 그들이 소리를 내어 울며 회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자는 히브리어 말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대리자, 심부름꾼, 전령, 천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요, 단지 여기서는 또 천사나 전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 정복 정착 전쟁에 대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동거하는 이스라엘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누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되신 제2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이죠. 길갈에서 복임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것은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제일 먼저 밟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곳에 이 길갈에 열두 돌을 쌓아놓고 승리의 기념비를 쌓았던 것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의 광야를 돌고 돌아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처음에 들어온 곳이 바로 어디예요? 길갈. 그러니까 이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것이죠. 이 길갈에서 복임까지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임이라는 것은 오늘의 제목과 같이 우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길갈 근처에서 베델과 실로 사이에 있는 약 15km, 북서쪽으로 15km 위치한 지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울고 있다라고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절 하반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여러분들께서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즉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했던 약속들을 다 기억하고 지금까지 지켜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만을 내 백성 삼았고 너희를 출애굽하였고 너희를 위하여 율법을 주었고 성막을 주었고 이 모든 것을 주면서 마침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였던 가나안 땅에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배반하였다. 실패하였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라고 분노하고 계신 것이죠. 사사기 2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언약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녀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횃불 언약에서 보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시면서 당사자 사이의 고대 근동의 언약이라는 것은 원래 같이 이 언약을 맺으면서 불 가운데 제물을 놓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길 시에 누가 죽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인 쌍방이 원래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나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고 이 언약을 이루겠고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이 언약은 내가 실패할 경우에 내가 쪼개지리라. 내가 불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지 그냥 세상을 사랑했다. 그냥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 너무나 간단한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깨트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이방민족과 맺은 언약을 동일한 언약의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함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어기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라고 굳게 다짐하셨고 또 그것을 한결같이 지켜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거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하나님은 정말 격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히브리 문법에 보면 목적어와 동사의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우리가 이것을 도치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원래 영어의 순서에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뭐가 앞으로 올 때가 있어요? 목적어가 강조되기 위해서 앞으로 올 때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제단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한 것은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였다면 이제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라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의 적극적인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우상들을 다 없애야 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의 우상 숭배의 문화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들의 여호와 신앙의 순성을 파괴하지 않고 또한 혼합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엄격한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언약을 깨뜨리고 또 너희가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았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핵심적인 잘못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면으로 거부하고 반기를 들었다라고 하나님 애통해하고 계신 것이죠. 왜 너희가 이것을 행하였느냐라고. 너희는 큰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가나안 거민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쫓아 우상 숭배하는 죄를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종의 신분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자유인이 되게 하셔서 모든 복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제 그 자유인이 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데 썼다라고 자유가 주어진 것이 무색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사기 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했지만 또 한 가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죄악으로 관영했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쓸어버리려고 하셨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인데 너희가 불순종함을 통해서 이 계획을 다 이루지 못하고 악한 자들을 너희 가운데 남겨놔서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는 신들이 이스라엘에게 덫이 되어서 그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제로 아스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히는 비참한 그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문법에 의하면 와우 계속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소리를 내어서 울었다라고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곧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징계의 말씀을 듣자마자 소리 높여 목 놓아 울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들이 있던 곳을 우는 자들이라고 보기임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의 사자가 이 지명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울었습니다. 분명히 감정적으로 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시적으로 회개하였고 징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을 뿐입니다. 이러한 눈물의 통곡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다 사라지게 되자 그들은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가나안의 토착 종교인 바알을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물이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후회에 머물러 있는 회개에 지나지 않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는 이 장소를 잊지 않기 위해서 보기임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남기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들었을 때 너희가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너희는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통곡과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곧바로 드렸지만 진실된 회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두려움에 소리 높여 통곡은 했을지언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나안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그들의 우상 제단을 부셔버리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전에 죄악된 행동으로 반복되게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는 단지 습관적인 제사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의 생활 방식과 깊은 연관이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복임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개인과 국가를 위해서 회개하고 애통해야 하지만 교회를 나서는 순간부터 수많은 죄를 반복해서 또 넘어지고 있는 모습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반복된 죄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영성은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지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지 지적인 이해와 만족으로 또한 나의 열심과 나의 만족으로 착각하며 또다시 죄를 범하는 모습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감성적인 후회의 수준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공동체 가운데 구성원들 중에 약 3%만 변화된다라면 그 공동체를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100명 중에 세 사람만 정신 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대한제국 시기에 기독교의 영향으로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한국 사회를 변혁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25%의 크리스천들이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 전체의 변화는 요원한 일이 되었고 오히려 세상이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감성적으로 우는 것으로 감정적인 분노를 느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되풀이하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러한 패턴을 이해하고 있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라는 존재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악을 행하고도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받아도 복임 소리내어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거듭나고 계십니까? 저는 목사이고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열심을 다해 섬깁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나중에 자기의 의가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헌신했던 것이 나중에는 교만의 자리에 앉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경험하였던 축복과 은혜가 나중에는 이것이 마치 나의 것인 양 착각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저는 제외되는 게 아니라 저도 역시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동기가 건강하다고 해서 이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실존의 한계라는 것을 복음은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젊어서 너무나 열심히 사역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지나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건축 문제로 인해서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기고 담임 목사님을 지지하는 분들과 지지하지 않는 분들로 나눠져서 분쟁 초기의 모습을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건축이 안 하기로 결정이 나고 했지만 담임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으시니까 성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밀어붙이셨던 거예요. 심지어는 강당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것이 마치 죄인 것처럼 정죄하고 오래된 교인들이 떠나는 그런 이탈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서울교회는 이제 다 끝나가는데 저 교회는 이제 시작이면 어떻게 할까라고 굉장히 고민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 목회를 잘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권력의 자리, 인정의 자리, 명예의 자리에 계시다 보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 목사님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생활하는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실존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선택하고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없는 지혜와 경험과 학벌과 자랑은 다 나의 영광을 위한 것,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나의 섭섭함이 기분 나빠서 화로 표현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보다 내 경험보다 내 알보다 앞서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복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다라고 한탄하며 변화되지 못한 존재로서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악영향을 끼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칭의를 경험하였다면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도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날마다 철저하게 보혈을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여러분들 개인의 삶을 변혁하시고 또 우리가 속한 교회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새롭게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